오늘은 이 바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시나요? 최소한 지금은 아니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요 여성 예배 오니까 참 기쁩니다라는 표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후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도 기쁘고, 또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을 때도 기쁘고, 남편이 자유 시간을 허락해 주었을 때도 기쁘고, 친구들과 가서 만나고 와라라고 용돈도 이렇게 두둑하게 챙겨주면서 다녀와 이렇게 해줄 때도 기쁘고, 참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쁘고, 참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현실과는 먼꿈 같은 일이라고 해도 참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갈수 있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가방을 살수 없을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자유시간은커녕 하루하루 숨막히게 살아가야 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은커녕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기쁨은 여전히 남아 있으신가요? 삶의 이러한 모습을 볼때 우리의 기쁨이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웃을 일 또는 기쁜 일들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기뻐할 일보다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내 삶을 알고나 하는 말씀인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언제가 마지막으로 기뻤는지 생각도 잘 나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의 문제, 또 시댁과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재정과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삶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언제 마음껏 웃고 기뻐해 보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얼굴에는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어떠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삶의 많은 문제와 이 고난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기쁨, 슬픔과 기쁨, 어찌 보면 참 뭔가 어울리지 않는 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기쁨은 종종 슬픔이나 고난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거나 또 어려움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이 환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경이 나아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경을 바꾸는 데 많은 힘을 쏟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환경을 바꾸어주면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선택하는 이민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이 타운에서 또저 타운으로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면 이 완전한 행복을 느끼며 또 기쁘게 살게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또 그곳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아담과 하와이죠. 에덴 동산처럼 이 완벽한 그 환경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나요? 진정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문제가 없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면 없애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져도 그때뿐이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살게 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지혜, 기쁘게 사는 능력이 환경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쓴 저자인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있으며 내적인 절대 자유를 누리며 이 넘치는 기쁨을 자기 혼자 만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 참 그의 고백이 부러울 정도인데요. 춥고 어두운 감옥에 또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임에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감옥 밖에서도 자유롭게 사는데도 불행한데 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자유를 빼앗겼는데도 행복한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아무런 억울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왜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의 이 기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기쁨의 비결을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별로 안 궁금하신. 네, 저는 되게 궁금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네, 여러분도 참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매임이란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뜻합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지만 자신은 감옥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이라는 괴롭고 불편한 환경에 처했지만 그리스도 안이라는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처럼 나쁜 환경에서 지내는 처지였지만 그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실망하고 근심합니까? 바로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감옥의 불편함만 바라보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만 바라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불편한 나의 몸만 바라봅니다. 갈등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로 힘든 것만 바라봅니다. 가정 환경이 순탄하지 않아서 겪는 아픔만 바라봅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만 집착하는 것이죠.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작은 가시가 하나 이렇게 박히면 온갖 신경이 거기에 다 쏠리잖아요. 정말 이 조그만 가시 하나만 해도 너무나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온통 그곳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앞에 놓여진 환경은 지금 춥고 어두운 감옥 아닙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서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기쁨과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의 기쁨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의 기쁨은 사건적 기쁨이 아니라 존재적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환경적인 기쁨이 아닌 이 성령 안에 있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고난 자체가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우리가 기쁨의 말씀 시리즈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쇠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확실한 구원과 소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그 기쁨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쉽게 변하고 사라질 것들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기뻤다가도 슬펐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려는 우리의 선택이며 의도적인 반응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진정한 기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불리한 환경,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며 낙심하며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앙도 잃어버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환경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러한 삶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저들은 눈앞에 보이는 아낙 자손들과 거대한 성읍과 그 장애물에만 집중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완벽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계속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요.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끝나고 두려움을 벗어나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어려움과 두려움 안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여호수아의 좌절감 안에도 계셨고요. 하나님은 너무 지쳐 다 포기하고 싶던 엘리야의 절망감 안에도 계셨고요. 하나님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어려움 안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두려움 안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들은 한때 패배했고 두려웠고 어려웠던 순간을 지나긴 했지만 주님 안에 붙어있으므로 여호수아는 다시 전투에서 승리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었고 제자들의 어려움은 잠잠해졌고 요셉의 두려움은 형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면 기쁨이 밀려오게 됩니다. 불행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나는 어떠한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환경인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느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개인적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의 매임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세우신 이유,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을 이 시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 감시했고 또 교대로 돌아가며 바울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접촉하게 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간수들을 통해 저들의 가족에게도 복음이 퍼져서 이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 제국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고난 가운데 너 고난에 맛이나 봐라 이러고 우리를 불러 그냥 그쪽에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엄청난 불행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이었어요. 바로 생각의 전환이 그로하여금 기쁨을 잃지 않게 했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관계에서,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분들,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참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운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로 나를 부르셨을까? 기도하며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는 것일까? 참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러한 질문을 참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2학년 때 이제 한국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건물 지하에 작은 장소를 하나 얻어서 예배실로 만들고 그 예배실 옆에 이 나무로 된 벽을 하나 세우고 저희 세 가족이 그곳에서 먹고 자며 지냈는데 문을 열면 바로 예배실이 나오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문을 열면 딱 바로 예배실이었어요. 덕분에 감사하게도 예배 시간에는 한 번도 늦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이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늘 살아야 했고 바퀴벌레와 쥐와의 전쟁이 끊기지 않았고 연탄 가스 냄새에 취해본 적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물이 지하로 새어 들어와서 자다가 물에 잠겨서 잠을 깬 적도 있었습니다. 참 그러한 고생의 시간을 지나고 제가 5학년 때 11살 나이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나리 영화 다 보셨죠? 이 미나리 영화를 보셨겠지만 이 가진 것 없이 이민을 오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경험한 어려운 시간을 참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네일 가게에서 일하시고 또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며 베이비시터도 하시고 저는 학교 끝나면 아버지와 동네에 있는 캔을 주워서 이 5센트로 바꿔주는 기계에 그 수많은 캔들을 집어넣으며 이 몇 불이라도 벌어보는 그러한 재미로 살았고 또 저녁에는 식구들이 가구 하나 없는 바닥에 신문을 깔고 앉아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은 후에는 이 셋이 둘러 앉아서 인형의 눈을 받고 또 주얼리에 이 큐빅을 받는 일을 하면서 이 돈을 벌면서 그러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민 목회가 참 어렵다 보니까 목사 아들로서 참 많은 상처들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참 많이 원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망의 결과로 저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의 콜링을 받고 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전과는 또 다른 더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목사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신 고난이 부족해서 계속 이렇게 어려운 환경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까? 어렵게 순종하고 왔는데 축복해 주셔도 모자란데 왜 이렇게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고자 참으로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비록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가난하다고 불평했지만 한 번도 나를 굶긴 적이 없으셨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왜 맡기시냐고 원망했지만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셨고 모든 순간 그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저를 품으시고 만드시고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에도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망했던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지금까지 제 목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음을 많은 순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편,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는 도구로, 나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는 도구로, 나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또 그러하여금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또 정신적으로는 시기하는 자들에게 이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상황에 의해 어떤 방법이나 동기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관심의 초점이 다른 무엇, 자기의 명예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기 유익을 앞세우며 바라보던 그 시각을 예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보십시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을 재해석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고난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내가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어렵게 씨름하는 것을 통해 복음의 큰 진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회사 중에 하나인 일본 파나소닉을 창업한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 최고의 기업가입니다. 이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남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이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회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세 가지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첫째, 무척 가난했습니다. 둘째, 몸이 약했습니다. 셋째, 머리가 남들보다 모자랐습니다. 기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갸웃거리자 웃으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와 신문 파리 등을 하며 세상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몸이 약했기에 항상 운동에 힘써 늙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해 무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하면서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기대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또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할 일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말은 어찌 들으면 좀 비슷한 것처럼 같지만 아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만 기뻐합니다. 그것도 아직 잠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원망과 불평,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할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뻐할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의 요소를 찾고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더 기뻐할 일과 감사할 제목이 삶 속에서 더 넘쳐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인 절대 자유를 누리는 바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생애를 초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기쁨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또 이 자리에 그 기쁨을 사모하며 모인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감옥은 아니지만 꼭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무언가에 얽매여져 있고 힘든 삶 속에 찌들어져 있고 외롭고 답답하고 무언가에 갇혀져 있는 듯한 삶처럼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달라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나 사람도 우리를 결코 가둘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면 늘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시기 바래요. 주님 안에서 재해석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살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세상에 갇혀 살며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이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